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탄과 세상을 멸하실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받들어 읽고 이 귀한 뜻들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의 근거와 터전으로 삼고 무엇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올바로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의 비밀한 뜻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밤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사야 61장 62장 말씀은 시온 곧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타났고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게 되기까지 여호와께서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핏빛이 되어버린 옷을 입고 오는 장수,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한 용사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라서 그리고 앞선 내용과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본문을 편집자가 끼워놓은 말씀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 환상은 이사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가 받았던 환상인데 잘못되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다, 삽입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주장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빈약하고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삽입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을, 있어야 될 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멸했던 원수들의 진멸,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적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기 때문이고 그리고 고통이 오래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한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 사태를 보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뚜렷해져요. 그러나 종말론적 관점을 갖지 못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게 돼 있고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가 이런 정부 시책에 그냥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 시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지도하고 옥죄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안타깝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이 말씀의 성취로서 결국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나약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열국에 대한 구속자의 종말론적인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괴롭힌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최첨단에 나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신적 용사인데 여기 보니까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 오는 한 사람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신적 용사가 붉은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붉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붉은 옷을 입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는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신적 용사는 에돔에서 오는 사람, 즉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사는 단지 선열이 낭자한 옷을 입고 오는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라 그는 능력과 힘을 가진 분이세요. 1절에 보니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이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걷는 이라는 이 단어는 당당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신적 용사입니다. 이사야 56장부터 59장에 회심한 이방인들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자기 백성들 위해서 홀로 싸우시는 신적 용사에 대한 묘사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18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두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장부터 59장까지를 보면 이방인의 회심을 필두로 해서 마무리가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신적 용사가 홀로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방 세력들을 대적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63장부터 66장까지는 거꾸로 신적인 용사에 대한 묘사로 시작해서 이방인을 다루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66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장부터 59장과는 달리 63장부터 66장까지는 신적 용사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지금 끝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역순으로 56장부터 59장까지의 순서와는 역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6장부터 59장에서 주된 강조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기를 바라시지만 공의를 따라 살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60장부터 62장에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약속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약속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강조점은 인간의 무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인간은 이처럼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에 보면 인간의 죄와 타락 형벌 안에 보면 중생한 신자 안에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상존하는 죄성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옥죄는 세상과 사탄과도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포함해서 세상과 또한 육신까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원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원수가 있겠나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원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대적 세력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신적 용사가 역사 가운데 등장해서 대적 세력들을 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요한계시록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이하에서는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다 던지고 성 밖에 그 틀이 밟혀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피가 퍼져나가서 말굴레까지 피가 차오르는 이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는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적 용사가 등장해야 될 필요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 신적 용사가 등장해서 모든 죄악 세력들을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본문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이 신적 용사가 등장하는데 이 신적 용사가 에돔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왜 하필 에돔일까요? 바벨론일 수도 있겠고 아수르일 수도 있겠는데 왜 하필 에돔일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장자권을 경유리 여긴 에서의 후예죠. 이방인들을 가까이 했던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 대적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조차도 그것을 고소하게 여겼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은 에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무엇으로 인식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 세력들에 대한 심판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에돔은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로 인식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적 에돔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어둠의 나라, 구약 이스라엘로 말하면 에돔 족속에 비유될 수 있는 이 세상 나라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유별나게 취급을 당했던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잘못된 형편이긴 하지만 태극기 부대가 나섰을 때는 대서특필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이 집회를 가질 때는 별로 기술하지도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교회는 세상 정부로부터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정부랄지라도 교회는 세상과 대척점에 서 있는 만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신들을 도와줄 만한 더 유력한 어떤 존재가 없는가 거기에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처럼 지평선 저 멀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름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돔에서 올라온 한 사람, 보스라에서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올라온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왕이요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찬란한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에게 갚으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난 다음 13절에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피뿌린 옷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 존재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대적 세력들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머리를 쳐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세상 만국을 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돔 족속과 싸우고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외적에 의해서 왜 고통을 겪었습니까? 외적은 범죄하는 인생을 다루시는 방편과 도구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의 최대 원수는 죄요 사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 존재는 외적인 대적 세력인 에돔이라기보다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패역함인데 63장 17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에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며라고 탄식했습니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죄의 원수들이 패배당하지 아니하면 물리적 원수가 제압당한다고 한들, 그래서 설령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또다시 죄를 범하면 또다시 이방 나라에서 압제를 당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이 신적 용사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역사의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강한 용사가 죄와 악을 물리치셨는가? 어떻게 물리치셨죠? 우리의 죄와 악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그것들은 너희들의 문제니 너희가 해결하라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다 미루지 않으셨고, 우리가 마땅히 치료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죄와 악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분이 죄가 되셨다 그래요. 바로 이 죄를 죽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는, 어떤 바이러스로도 멸할 수 없는 죄를 죽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지금 이 말에 화자가 누군지 언뜻 보면 뭐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전혀 질문이 나타나고 대답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대체 질문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자가 하나님 그분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5절까지 성경의 주된 특징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의 성품과 그분 자신의 길과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항상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이사야가 묘사하는 메시아라는 존재가 말하는 것, 선포하는 사역과 연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1장 4절에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존재가 되고 명령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예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누구냐 묻는 분도 바로 그분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죄와 불의와 거짓과 기만과 허영과 수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반면에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분은 공의가 이루어진 일에 최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공적 의는 의로워진 신자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의지, 일단의 사람들처럼 좌파에 서서 개혁운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처럼 흠없는 의를 지니고 의를 드러내시는 분인과 동시에 그분은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사야서에서는 공의와 구원, 구원과 공의가 계속 짝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신자에게 의가 드러나고 참된 공의가 만족되는 조건하에서 구원사건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흠 없는 의를 지니고 계신 분인과 동시에 구원하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진노하시고 제적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복수하는 분이 복수하는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했죠.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으로 만족하지 않고 질문이 또 하나 주어졌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하는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멀리 있는 분이 가까이 와서 그 옷이 붉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왜 붉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는 포도 재배 산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새로 수확한 포도즙 틀을 밟다가 그 과정에서 옷이 더럽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다가 옷이 더럽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 세력들을 멸하는 일에 가담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복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도록 곁에서 옆에서 앞에서 공격하는 대적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선열로 낭잔 옷을 입고 계신 것은 그분은 보복하는 일에 광기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광기를 가지고 보복하는 일에 나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는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신 그분이 왜 지금 옷에 선열이 낭잔 상태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했던 원수들을 보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에돔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궤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적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 용사이신 메시아가 신적 혐오감을 가지고 반드시 대적 세력들 위에 분노를 쏟아부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대적 세력들은 추수한 농부의 발밑에 밟힐 포도송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밟으면 그냥 터트려지고 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메시아의 발 아래서 상하게 될 것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과 예레미야 1장 15절에도 심판이 포도즙 틀을 바른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교회 대적 세력의 상징인 에돔이 신적 용사에서 밟히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은 오바댜서에 잘 나타납니다. 오베다 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오바다 1장 21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나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교회 대적 세력의 상징인 에서를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의 구속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와 악을 완전히 멸하기까지는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죄, 죄와 구속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적 용사이신 메시아가 죄에 대해서 그처럼 맹렬한 진노를 발하시는가? 왜 그처럼 사탄에 대해서 그처럼 진노하는가? 왜 그를 축출하는가? 죄와 사탄 그리고 구원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잘 보세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을 축출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용사는 악에 대해서 맹렬한 노를 바라시는 거죠. 4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원수를 갚지 못해서 안달한 분이 아닙니다. 파괴와 광기 속에서 피에 굶주린 그런 군주처럼 그냥 아무나 보면 싸우려고 하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그분이 옷에 피를 묻히게 되었는가? 피에 굶주렸기 때문이거나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대적세력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고 죄와 악과 사탄을 멸하지 않는 한 진정한 구원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내 마음에 있고라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과 계획을 마음에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즘 뭐 사람들이 뭐 버럭화 그러는데 그처럼 뭐 버럭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갑자기 그냥 예상치 못한 분노를 쏟아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날에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멸하고 이 교회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신적 용사이신 주님이 홀로 행하십니다. 3절과 5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는데 또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결국 교회 대적인 죄와 악과 원수 사탄을 멸하는 이 일은 신적 용사이신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사역이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의 복음에도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행할 것이라 하는데 그 여인의 후손은 딴수예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서를 보시면 공생의 사역을 묵묵히 홀로 감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곁에 있었던 제자들, 함께 된 사람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만 홀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주님께서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혼 장담하는 제자들에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번민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죠.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재상이 보낸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고 말았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홀로 그분은 우리가 져야 될 죄짐을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들, 내 생물들,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를 찬양하죠? 홀로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람이 영광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심부름꾼이에요. 통로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나귀 새끼에 불과해요. 홀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이 일은 요한계시록 5장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죠. 여러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에 대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일곱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께 있다. 그분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중고등부 청년부 때 얼마나 교회가 왕성했습니까?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보시면 곳곳에 교회당이 서 있지 않은 동네가 없습니다. 다 언제 세워진 거죠? 전부 다 80년대 그때 70년 80년대 다 세워진 거예요. 교회마다 군대마다 군인교회가 세워져 있죠. 거의 다 70년 80년대 다 세워진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교회당이 팔립니다. 교회당이 물류창고로 바뀌어버려요. 제가 언제 기사 보니까 지난주에 150억 큰 교회당 건물이 무슨 다른 건물로 팔려버렸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경우 상가에 종탑이 있는데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때로는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런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말씀대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혔던 죄와 악과 세상과 사탄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온갖 어그러지고 불의한 것들 모든 죄들 주님께서 다 멸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어렵고 힘든 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임하시도록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는 죄악과 하나님의 교회를 압제했던 원수들이 신적 용사이신 메시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살펴봤습니다. 전후 문맥 없이 이 부분만 읽으면 예수님은 참 잔인한 분이다. 포도주 틀을 밟듯이 인생들을 밟으시다니. 아, 우리 주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왜 대적 세력들이 그처럼 우리 주님에서 짓밟힘을 당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되죠?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그분을 대적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은 여인의 우선이신 그리스도에서 밟히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죽음은 값비싼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부한 결과예요. 당연지사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들어보면 전부 다 뇌물 받았다, 돈 받았다, 비리, 주가 조작, 뭐 강간, 살인 듣고 있으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상황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런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소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문제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튀기는 싸움터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태인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을 한 독일군 병사가 가스실에 수백 명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잠그고 나오지 못하도록 기관단총으로 그 자물쇠를 박살내려고 총을 당기려는 순간 연합군 한 병사가 나타나서 이 독일 병사를 총으로 쏴서 사살했다고 봅시다. 그것은 잔인한 일이 아니고 수많은 유태인들을 구원한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을 짓밟으신 일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죄가 얼마나 미우셨으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를 없애시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따라서 죄를 두고 하나님과 평화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든지 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든지 둘 중에 어느 한 세상이 되어져야 되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세상이 계속될 수는 없고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아직까지 정돈되지 못한 세상이에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도 같아요.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안다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기까지 우리 어머니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결국은 고생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식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항상 떠올리면서 내가 적어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저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죄인과 동시에 의인이요 의인과 동시에 죄인인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는 것입니다. 왜 되고 싶은 내가 왜 되지 못합니까? 결단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야 죄는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마지막 날이 되면 죄와 악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원수 세력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치니 그가 죽으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원수의 종말을 보여주는 단초회가 되는 사건입니다. 대전거서 후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어줍잖은 것 가지고 버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제가 종말론적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죠.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백서를 써야 돼요. 교회가 과연 이때 잘 대처했는가? 과연 그것이 교회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였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팬데믹 때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패스가 온 유럽 대륙을 휩쓰는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인 대처만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교회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회와 기독교 미래에 대해서 비관론적 전망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교회가 이래야 되겠는가?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전망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진 적이 없었고 남은 자들이 남아있지 않은 자들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남기실 자를 남기셨어요. 언제 세상이 교회를 이긴 적이 있습니까? 국지적으로는 세상이 교회를 이긴 것처럼 보이는 시대도 있었고 그런 물리적 장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3세계, 동남아, 브라질 이런 데 가면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려울 것이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미래가 닥쳐올 것입니다. 요즘 신학생들을 보면 앞으로 목회할 목회자들을 보면 그래서 마음이 짠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 될 것인지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할 것이요 악의 세력을 멸하실 신적 용사신 그분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사소한 악이나 구조적인 악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라볼 때는 너무 율법주의가 아닌가라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사는 신자의 영적인 싸움의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최후에 이 세상의 악을 멸하실 것을 확신한다면 죄를 물리치고 죄를 증오할지언정 그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세상과 타협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세상과 함께 망할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아는 신자답게 개인적인 삶에서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사업체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단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나머지는 주께 의탁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견뎌갈 때 신적 용사이신 그분께서 역사 가운데 전면에 등장해서 악인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실제로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용사이신 우리 주님,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함이요 오래 참아 견디시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들의 권세와 권위로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님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부유한 권위와 힘과 권세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분께서 역사 가운데 신적 용사로 등장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원수들을 멸하실 그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조그만 악도 저희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탄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의 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 신적 용사신 그분께서 악한 세력들을 멸하실 바로 그날에 이루실 그 진정한 구원을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 탄식함에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지언정 죄와 타협하는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탄식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회복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용사신 그분을 뒤따르는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